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 목사인 저의 권면도 아니고 부모님의 충고도 아니고 선생님의 가르침도 아닌 하나님의 명령,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 명령하신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룩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스러운 상태 혹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거룩해 보인다 혹은 거룩한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또 아주 극소수에 그렇게 거룩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들의 인간됨이나 삶이 지극히 어떤 성스러운 경지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남다른 노력과 수련을 통해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과 이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좀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원어로 거룩이란 말은 카도시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뜻은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라는 의미는 성스럽다의 의미보다는 구별된다라는 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개척교회에서 2주에 한 번씩 하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데이케어 노인 복지센터라는 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예배를 드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에는 이제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3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20명 정도의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대화도 가능하고 인사도 잘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악보를 거꾸로 들고 있고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저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시고 맞장구를 치기도 하시고 본인들의 얘기를 시작하기도 하십니다. 갑자기 마음에 있는 말들을 막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좀 해요 막 이러고 서로 아주 분위기가 조용히도 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분잡하기도 했다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중에 기억에 남는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제가 이제 축도를 끝으로 항상 예배를 마치면 이제 제가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면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밝게 인사해 줍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하면서 뭐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데 한 분은 꼭 거기서 고함을 지릅니다. 뭐라고 고함을 지르느냐. 목사님! 기도 좀 해주고 가세요. 그럽니다. 방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저를 붙잡고 자기 옆으로 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기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2년 동안 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나가는 저를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 이 할머니가 안수기도가 필요하구나, 아프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아, 이 할머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던 그 모습이 지금 이 치매가 걸려 많은 것을 잊어가고 혼란되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안수기도를 아플 때는 기도받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길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말도 잘 못하시고 찬양도 거의 안 하시고 이게 제가 복사물을 가지고 갑니다. 찬송가랑 이렇게 말씀을 적은 걸 가져가면 대부분 거꾸로 들고 계신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얼굴이 일그러지셔서 끝날 때까지 우십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구겨집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참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참 저에게는 이 할아버지 한 분과 할머니 한 분의 예배의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두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간절함으로 예배드렸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떠올랐습니다. 거룩을 묵상하는데 왜 이 예배가 떠올랐을까요? 왜 특별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올랐을까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뭔가 마음이 아픈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어수선한 예배였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눈치 받고 가족들에게도 눈치를 받을 수 있고 생각도 인지도 부족해서 늘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거룩함이 떠올랐던 저는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평범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구별된 예배, 곧 거룩한 예배,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 속에서도 거룩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얘기하셨습니다. 7일 중에서 마지막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날은 다른 6일과는 달리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끝내시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원래부터 특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만드시고 특별한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역과는 다른 날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시간상으로 다른 날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다른 날과는 달리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달력에서 빨간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던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만남의 장소, 그 시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원래 이 땅이 특별했던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룩과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룩은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물건이 성스러울 때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성경에서의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어떤 물건이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졌을 때 그것을 거룩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19세기 자유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에 한 충격파를 던진 신학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1917년에 거룩한 것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거기에 누미노제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이 누미노제가 뭐냐면 신비스럽고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것과의 만남, 이것을 이제 누미노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누미노제라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신비한 일들, 거룩한 존재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경험, 그 광대함, 그것을 누미노제라 그런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어떤 신비하고 거룩한 존재를 경험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경험, 경건함과 경험을 바로 노미너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그 만지심이 갑자기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그 은혜에 흠뻑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로 노미느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노미느제를 경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5절에서 이 두렵고 놀란 체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때 내가 마로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여. 나는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왕이신 왕을 배웠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이제 곧 죽겠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제 그 광대한 빛 앞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장면을 경험합니다.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고 배 위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배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허탕이었는데, 그리고 고기를 잡을 때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렸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기준과 그 상식으로는 설명되어 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이렇게 누미노제 거룩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광대한 이 은혜의 바다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받아 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그 뜨거움이 넘쳐나도록 바라는 것. 그럴 때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은, 거룩함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같이 만나서 있어보십시오. 같이 살아보십시오. 다르게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왜 힘듭니까? 거룩하지 못하거나 아직 거룩함이 우리에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에 충분히 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이 거룩하라라는 말씀에 더욱 하나가 되어서 힘을 내어서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거룩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으로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시 크레이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기업 브랜드 전략가입니다. 여러 회사들을 다니면서 이 회사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큰 이득을 얻고 경쟁을 할 수 있는지 다른 회사와 그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미국에 TED라는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술, 그 다음에 디자인, 예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세바시 같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인가?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놓고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TED라는 프로그램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도 이곳에 출연해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금방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시 크레이머라는 여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이 스테이시 크레이머에게 작은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선물이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퀴즈를 낼 텐데 이 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맞추는 퀴즈입니다. 두 가지를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첫 번째, 이것은 온 가족과 친구들이 매일같이 저를 찾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쁜 삶을 내쳐놓고 저에게로 달려와서 그 어느 때보다 저를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아직 뭔지 잘 모르시겠죠? 두 번째, 이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없애주었습니다. 이것을 갖게 된 후로 저는 이전과 달리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제가 이전에 그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중학생인데 한 명이 돈이요 이러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다이아몬드요 막 이러고. 5개월 전에 이 여자에게 찾아온 이 진짜 선물, 이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선물의 정체는 탁구공만한 크기의 뇌종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선물을 받는 순간에 모든 삶은 끝났다, 이제 나는 내 삶은 끝났다, 이제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미래도 보이지 않고 이제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여자에게 가족들과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 시간 이 여자를 격려했고 옛 추억을 얘기하면서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한 만큼 암울한 미래가 조금씩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주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뭐냐? 비록 내일이 암울해도, 내일이 위험하고 내일이 무서워도 오늘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대신에 오늘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 후로 이 여자는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뜻밖의 미래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뇌종양이 완치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꿈꾸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눈앞은 캄캄해지고 삶은 좌절의 연속이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암울한 미래가 결코 오늘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밝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암울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늘을 즐기는 삶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즐기십시오 라고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처해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그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방법, 그것들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길, 바로 현재의 이 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과 의지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문제를 가진 세상 앞에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며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의 은혜, 시험들을 통한 감사, 수많은 갈래길 앞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길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중 한 길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신감, 이 모든 것이 거룩함에서 오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고민이 되십니까? 혼란스럽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좌절됩니까? 내려놓는 것이 힘들고 비우는 것이 힘들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아직도 놓기가 힘듭니까? 세상 사람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당연한 인간들의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만나는 이마다 구하는 이마다 변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믿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안개 속의 인생에 화창한 맑은 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 광야길은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가기도 원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축복의 땅, 적과 끓이 흐르는 가는 가나안 땅의 훈련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을 대비한 여러 가지 규칙들, 법들, 율례들을 정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훈련길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을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고되다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아프냐 하면서 광야를 걷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리는구나, 메추라기가 오는구나, 저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를 걸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며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라보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별된 삶, 광야를 기뻐할 수 있는 삶, 가나안을 기대하는 삶,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소망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순간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자리에서도 세상과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고민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수많은 방법과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내 삶에 큰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